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아웃도어 RV 레저 캠핑에 가장 유명한 쿨러 브랜드는
콜맨?
에이 아니야 도메틱이지 전 세계 캠핑카 냉장고도 전부 도메틱이라고
꽁꽁 얼린 생수통을 넣고 다녀야 하는 아이스박스 시대는 갔다 전기나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스스로 냉각 영하 22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냉동 쿨러도 오직 도메틱
도메틱 쿨러로 무더운 캠핑장에서 더욱 시원한 맥주 맛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도메틱 쿨러를 검색해보세요
본 방송은 진행자의 개인적인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 소장용 방송으로서 어떠한 이윤이나 이득을 취하지 않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함께했던 많은 계절이 봄에 눈이 녹듯 사라진다 해도 아직 나는 너를 기억해 세상 무엇보다 빛나던 모습을 어떤 날도 사랑은 좋아함처럼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공들여야 합니다. 사랑에는 눈물 겹도록 지극한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덕에 우리 삶은 보다 살맛나고 행복해집니다. 내가 정녕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온 마음 다해 자신을 드러내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아끼는 만큼 위하는 만큼 신비롭게도 내가 아낌을 받고 다독임을 얻습니다. 꿍꿍이 없이 자존심을 꺾으며 자신을 낮출수록 신기하게도 내가 높아지고 자긍심이 탄탄해집니다. 그럴수록 아름다운 자기 함양이자 아름다운 자기 인식이 이뤄지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영화와 음악과 사연이 공존하는 시열의 MMS 팟캐스트입니다. 영화 러스트 앤 본에는 참으로 쓸쓸한 눈빛을 한 여자아이가 등장합니다. 배우는 마리온 꼬띠아르, 라비앙 로즈라든가 인셉션, 미드나잇 인 파리 등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죠. 러스트 앤 본에서는 돌고래 조련사 스테파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쇼를 하던 중이었는데 사고가 일어났어요. 돌고래가 스테파니를 덮쳤습니다. 무대가 무너졌고 그녀는 기절했습니다. 깨어보니 양쪽 무릎 아래 다리가 없었죠. 젊은 여자에게 다리를 잃는다는 것은 아주 많은 것에 대한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절규했고 자살을 기도했어요.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해졌고 직업을 잃었으며 연인 또한 떠나갔습니다.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한순간 아무도 봐주지 않는 여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스테파니가 찾은 것은 알리였어요. 남자 주인공 알리는 삼류 복서였습니다. 책임감 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죠. 오직 본능에 충실했는데 갑자기 아들을 떠안게 되는 바람에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가 클럽 경호원으로 일을 시작하던 날 스테파니를 처음 보았어요. 그녀가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알리가 구해주었죠. 집까지 바래다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주었는데 정말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알리는 그녀의 사고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만난 스테파니는 엉망이었습니다. 제대로 씻지 못해 몸에서는 냄새가 났고 당당하던 모습 또한 사라졌죠. 알리는 외출을 제한했고 사고 이후 처음으로 스테파니는 햇빛 아래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바람을 쐬니 좋았어요. 게다가 길 옆은 바다였죠. 알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수영할래요? 스테파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리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난 수영하고 올게요. 배려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스테파니도 마음이 변했어요. 알리를 소리쳐 부르고는 말했죠. 나도 바다에 들어가야겠어요. 알리는 또 별다른 말 없이 그녀를 업고 바다로 첨벙첨벙 걸어 들어갔어요. 영화 포스터에 있는 장면이죠. 스테파니는 금세 물에 적응했습니다. 더 깊은 곳을 향해 헤엄쳐가기 시작했는데 수평선 너머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어 보는 사람들도 이제 그녀가 희망을 향해 가게 될 것을 느끼고 있었죠. 정말로 스테파니는 달라졌습니다. 의족을 맞추고 걷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시장을 하기 시작했고 알리와 함께라면 외출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둘은 같이 잠도 잤어요. 스테파니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알리에겐 본능이었다는 걸 알고 당황합니다. 좀 화를 내기는 했지만 길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타투를 하러 가서는 왼쪽 허벅지에 왼쪽이라고 새겼어요. 오른쪽 허벅지에는 오른쪽이라고 새겼고요. 아플 텐데 신음 소리도 내지 않아서 숭고해 보이기까지 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중심과 방향을 잃지 않겠다는 뜻처럼 느껴졌어요. 자신만의 나침반을 몸에 새기는 거죠. 그녀가 새긴 나침반은 무엇을 향해 있었을까요? 스테파니는 알리의 삶을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든 기대를 배반하든 그대로 두었죠. 책임감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한 것은 오직 응원이었죠. 알리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서 도박성의 뒷골목 복싱을 했는데 스테파니는 예쁘게 차려입고 가서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함께 기뻐했어요. 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땐 조금 화를 내기도 했지만 그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용히 멀어졌어요. 겨우 찾은 희망이고 인생의 의미인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하지만 사랑도 책임도 강요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둘은 멀리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알리는 말 없이 책임감을 배워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들에게 좋은 아빠 노릇을 하고 싶어져서 겨울날 함께 소풍을 갔는데 잠시 눈을 돌린 사이 아이가 얼음 호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겨우 구해내었는데 깨어나지 않았어요. 이틀이나 혼수 상태에 있던 아이가 깨어났을 때 알리는 스테파니와 통화를 합니다.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던 끝에 울음을 터뜨리며 알리는 문득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되어 나오는 사랑이 있는 법이죠. 그것은 격하게 터져 나오는 고백인 동시에 깨달음이었을 겁니다. 말하는 순간 이것이 정말 사랑이었구나 스스로 깨달아지는 종류의 고백 말입니다. 알리는 달라졌어요. 책임을 배웠으며 다정해졌죠. 스테파니와 알리 그리고 알리의 아들이 함께 있는 따뜻한 장면이 흐르며 영화는 끝이 났습니다.
뒤돌아선 그대의 모습은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빠지면 애잔함과 그리움, 두려움과 설렘, 실망과 기대로 범벅된 채 상대를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에는 늘 시차가 발생하지요. 한날한 시에 사랑에 빠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랑함과 사랑받음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사랑을 하게 되죠. 상대의 답장을 기다리던 수많은 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주면 연인이 탄생하지만 잡아주지 않으면 사랑은 끈이 끊긴 연처럼 저 하늘로 사라져버리죠. 사랑받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사랑을 시작하지만 그 마음은 대부분 부도난 어음처럼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사랑은 부메랑처럼 던지면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 모든 기다림과 그에 따른 괴로움마저 사랑할 만큼 우리의 마음은 넓고 깊지 못합니다. 영화 쉐임에는 보통의 사람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오빠와 동생이 등장합니다. 오빠는 정서적 교류를 거부해요. 감정의 공유를 원하지 않는 섹스 중독자이기 때문에 늘 매춘부와만 관계를 맺죠. 하루에도 몇 번씩 섹스에 몰입하지만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여동생은 사랑 중독이었어요. 단박에 깊이 빠졌고 상대가 물러서면 울며 사랑을 구걸했습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은가, 미래가 있는가, 책임감이 있는 남자인가, 순간적인 감정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었어요. 그대로 풍덩 뛰어들고 직감당이 되지 않아 괴로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살 기도도 여러 번. 오빠는 그런 동생이 못마땅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동요되기도 했습니다. 대체 사랑이란 어떤 감정인 것일까? 나도 사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남자는 노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섹스 대신 달리기를 선택했고 직장 내에 있던 매력적인 여자와 시간을 들여 관계를 진전시켜보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멈춰버립니다. 괴로운 얼굴로 도저히 안되겠어요. 혼자 있게 해주세요. 라며 여자를 방에서 내보내고 그가 한 일은 매춘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남자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술과 섹스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동생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와 보니 동생은 손목을 구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동생을 병원에 옮겨놓고 남자는 동생이 남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야. 나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상처받은 사람들인 거야. 영화는 어쩌다가 두 사람이 그토록 깊은 상처를 품게 됐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현대인이겠죠. 굳이 역사를 풀어 설명하지 않아도 가슴 안에 극복되지 않은 상처 하나씩은 안고 살아가는 극복되지 않는 상처,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않으면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영화의 남녀 주인공처럼 밖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사랑의 상대나 섹스의 상대를 바꿔가며 달라지길 기대하지만 그건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돌덩이가 들어있는데 그 위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행위일 것입니다. 바위를 드러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돌을 빼내고 흙을 곱게 갈아 두어야 바람을 타고 날아온 꽃씨가 편안히 꽃을 피울 겁니다. 셰임의 여주인공 말이 맞아요. 사랑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안아줄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스스로를 안아주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못났다고 밀어내지 말고 나 참 못났구나, 안쓰럽다 인정하고 안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눈물이 무척 나겠지만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너도 나처럼 안쓰러운 사람이구나. 부족해도 예쁘다. 괜찮다. 서로를 안아주게 되는 것이죠. 상처를 가지고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괜찮다. 우리 서로의 상처를 안아주며 같이 가보자. 이런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먼저는 자신의 상처와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doesn't sleep and find I'm king of the hill, head of the list, cream of the crop at the top of the heap. It's up to you.